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 권면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뭐 유명한 구절이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런데 이거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이 마치 한 문장인 양쭉 나열해 버렸는데 실제로 바울은 네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조금 투박하지만 이 원어의 네 가지 명령어를 좀 고려해서 옮기면 깨어라, 굳게 서라, 용감해라, 강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렇게 딱딱 끊어지게 네 가지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깨어라, 굳게 서라, 용감해라, 강해라. 이 무엇보다 오늘날 가장 이 문제시되는 부분은 남자답게라는 부분이죠. 그러니 최근에 번역된 성경들을 보면은 남자답게라는 말이 쏙 빠져 있습니다. 그 우리말 성경 가운데도 이 새번역 성경을 보면은 뭐잘 번역되어 있는데요.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서도 남자답게라는 말은 빼버렸지요. 뭐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7, 8년 전쯤에 있던 그 NIV 성경 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그 남자라는 단어 볼수 있죠, 그죠? Be man of courage. 아니면 그 옛날 버전 KJV 가지고 계신 분들도 남자라는 말을 볼수 있습니다. 뭐 NIV하고는 약간 다른데, quit you like man. 남자답게 행동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 최신 NIV 성경이나 이 KJV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런 말을 볼수 없습니다. 뭐쏙 뺐거든요. 대신에 이 용감하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문화에 따르면 남자답게라는 말을 빼는 것이 훨씬 더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 고중세 사회에서는 용기나 절제, 뭐 인내와 같은 덕목이 남성성에 들어간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뭐 이런 말이 통용될 수 있지요. 뭐 요즘에는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여성들이 더 용감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보스논에 있었을 때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골목길에서 서로 같은 칸에다가 주차를 하려고 하다가 부딪힐 뻔했습니다. 뭐 서로 실수가 있었던 거죠. 뭐 사고는 안 났어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이 운전을 하던 이 덩치가 큰이 흑인 아주머니였는데 그딱 차에서 내리더니 이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는지 막 동네 사람 다 들으라고 고래고래 막이 소리 지르면서 욕을 해대는데요. 제가 그날 진짜 까딱하면 한대 얻어맞는지 알았습니다. 어찌나 그 목소리가 크든지. 야, 그 제대한 뒤로 이 쌍욕을 들어보기는 처음이었어요. 예. 그 뒤로는 항상 여성 운전자에게 양보하려고 합니다. 해코지 당할까 싶어가지고. 이거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야, 무섭더라고요. 뭐 동네 사람 다 들으라고 막 쩌렁쩌렁하게 막 욕을 해대는데. 야, 어찌나 잘못은 같이 했는데, 뭐, 저 혼자 땀은 쩔쩔 이렇게 다 뺐습니다. 이 절제라는 덕목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덕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없지요. 뭐, 그냥 대충 연결시켜 볼 만한 게요. 아마 이 범죄율일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이 범죄율이 대략 이 8대 2 정도 됩니다. 뭐, 교도소 수감 비율도 비슷해요. 남자 8, 여자 2. 만일 범죄를 이 절제의 실패로 본다면은 오히려 남성이 여성보다 절제하지 못한다 볼수 있지요. 따라서 우리가 가진 성경의 번역은 이 오늘날 적절하지는 못합니다. 이 뉘앙스도 살리지 못했지요. 용감해라 하고 명령법으로 사용된 동사를 갖다가 이 형용사로 남자답게라고 번역을 해두었으니 오해하기 쉽습니다. 뭐 그렇다고 다 지워버리면 끝입니까? 남자답게 쏙 빼버리고 뭐 용감하라고만 해두면 끝입니까? 사실 바울이 성인 남자를 뜻하는 이 그리스어 아네르 이 연관된 동사를요 사용한 데에는 남녀 문제, 즉 요즘 말하는 그 젠더 이슈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젠더 이슈에 관해서 바울은 오해를 많이 삽니다. 아, 여성 혐오자였다라든지 뭐 가부장적이었다든가 뭐 모두 오해입니다. 바울은 결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석하는 사람들이 시대착오적으로 오늘날의 관점을 그대로 막 2000년 전에 들이대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시 문화 속에서 성인 남자답게라는 말을 사용한 데에는요, 어른이 되라, 어린이가 머물지 말고 성숙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의 남자답게를 매우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어른답게 용감하라는 말이 되겠지요. 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른이 되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 그 엉망이었지요. 그 교회 밖에는 이단과 이교도들이 득식일거리고 있는데 똘똘 뭉쳐도 어려운 마당에 교회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이를 어린아이 같아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남자답게 즉 어른이 되라고 훈계하고 있는 것이죠. 뭐 성경이 워낙 실제로 다양하지요. 사실 그 분량으로 치면 이 마음 먹고 그 읽으면 뭐 금방 읽지요. 뭐 약간 두껍긴 해도 대학 가면 사실 이 뭐 성경보다 두꺼운 책도 막 뚝딱뚝딱 읽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사실 좀 꼼꼼하게 또 들여다보기에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66권이 장르도 다양하고 저자의 특성도 다 다르고 뭐 시대적 또 역사적인 배경도 다 다르고 표현법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설교가들마다도 또 선호하는 책이 다르죠. 꺼려지는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예전부터 저는 이 잠언과 전도서가 참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읽을 때야 좋다 손 쳐도 설교하기가 늘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직 제가 뭐 한 번도 한 적은 없지요. 잠언이나 전도서로. 왜 어렵냐 하니까 자칫하면 그 세상의 교훈으로 결론 내리게 되거든요. 잠언 실컷 읽다 보면 성실해라, 뭐 부지런해라, 뭐 열심히 해라, 뭐 지혜로워라. 잠언 같은 거 잘못 읽으면 딱 이렇게 결론 납니다. 하나님 고작 그런 말씀 하시려고 이 지혜서를 주신 것입니까? 그럴 거면 세상에 그 자기계발서 읽는 것이 더 나아요. 뭐 얼마나 구체적이고 좋은 것들 많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더라, 성실해도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실해야 하더라. 서점 가면 더 좋은 책 많습니다. 잠언보다 더 좋은 책 많아요. 저는 뭐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 잠언이나 전도서 읽는 것 뭐 그리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 뭐 믿지 않으시는 분인데 이 사상이나 지혜에 참 그 관심이 많은 분이세요. 오래전부터 이 종교 서적도 가리지 않고 읽으시더라고요. 뭐 해민 스님이니 뭐 틱나탄 스님이니부터 이 뭐 바가바드 기타까지 읽으시더라고요. 이 독특한 것이 이분이 그 잠언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특히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이 쓴 부분 막 극찬하면서 읽으시던데 항상 결론은 세상 교훈입니다. 잠언을 수십 번 읽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결론 나지 않는데 그냥 세상의 지혜로 결론 내립니다. 자기 스스로. 거부감이 없어요. 그러니 원래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요 처음에 이 강력한 거부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뼛속까지 병든 사람한테 들이대는 그 메스 같은 거니까 자기 몸에 메스를 들이대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예 수면 마취라 해서 잠재워버려야 이거 뭐 메스를 쬐든지 할 수가 있지. 살아있는 말씀 메스보다 더하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메스는 피부를 째는데 말씀은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까지 쪼갠다 합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가 멀쩡한 정신으로 성경 읽고 야 이거 뭐 잠언이 좋네 하는 것 반드시 그 해석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신자들은 요한복음이나 로마서 같은 책을 읽고 실제로 뒤집히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잠언 읽고 아 좋네 하는 이 불신자는 있어도요 로마서 읽고 그런 말을 하는 불신자는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 모인 분들 뭐 각자의 구체적인 경험은 모두 다 다르겠지만서도 공통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부분 그 로마서 같은 책을 읽고 그 자신이 정말 이 콩가루 같은 이 존재가 되어버리는 경험 이런 경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두 손 들고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말을 한가다 오늘 본문이 딱 그런 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믿지 않는 자들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야 이거 좋은 말씀이네. 어디 고속도로 휴게소도 화장실 문에다가 붙여놔도 되겠다. 막. 그래 사람은 깨 있어야 돼. 두 발 땅에 굳게 딛고 서야지. 남자답게 강건해야지. 거기다가 뭐 사나이 가슴에 사랑이 없어서 되겠나? 막 뜨겁게 사랑해야지. 지원적 결론 내리면 끝이지요. 성경이라고 말하나면 안 믿는 사람들 눈치 못 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도 그 정도의 교훈을 얻는 데 그친다면 그만큼 슬픈 일이 없습니다. 분쟁이 생겨서 교회가 난장판이 된 마당에 바울이 결론적으로 한다는 말이 고작 그 정도 이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전부란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아무 거부감 없이 받을 수, 들을 수 있는 교훈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려고 굳이 말씀을 주신 겁니까? 서진 가면 더 좋은 책 많은데. 여기에는 아주 날카로운 메시지가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의 날 맞이해서 제 스스로가 이 아버지로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닫게 된 사실은요, 이 말씀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그저 세상의 교훈처럼 받아들여서 야 내가 깨어 있어야겠다, 믿음에 굳게 서자, 좀 용감하자, 강해지자 라고 하는 순간 불가능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참 부족하지만요, 뭐 저도 신자이자 또 뭐 목사이기도 한데 뭐 왜 마음에 그런 원이 없겠습니까? 늘 있습니다. 늘 그 마음의 원은 차고 넘쳐납니다. 아, 깨어있고 싶다. 굳세게 믿음에 서자. 용감하자. 강해지자. 마음의 그 소원이 차고 넘쳐날 정도입니다. 조금의 과장도 보태지 않고 날마다 그런 결심합니다. 결과가 어때요? 뭐 세상의 교훈의 결과가 같지요. 그 세상의 교훈에 대한 이 결과가 보통 어떻습니까? 작심삼일이죠. 작심삼일. 서점 가면 책 많잖아요. 뭐 일주일이면 뭐 배우는 포토샵. 뭐 일주일이면 악보가 보인다. 뭐. 일주일 지나도 포토샵 못하는 이유 뭡니까? 여전히 악보 못 보는 이유 뭐예요? 그 3일 만에 덥거든요. 3일 안에 덥지요. 제 설교 준비하면서요, 인터넷 서점에 이 한 달이라고 딱 쳐봤어요. 한국 인터넷 서점에 한 달 딱 치니까 책이 쭉 나와요. 한 달이 들어간 책이. 한 달이면 배우는 교육학, 한 달이면 무슨 책이 있으냐니까 3D 게임도 만든다. 뭐 한 달이면 귀가 트이고 말문이 열린다. 아, 종류도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쭉 보고 있으니까 한 12권 구입하면 1년이면 천재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야 뭐 모든 장르 다 섭렵하겠다 싶더라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 책들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책을 뚜껑 덮을 때까지 볼 수 있는 사람 몇 안 됩니다. 구입한 날 뭐 좀 뒤적거리다가 바로 그 뭐 냄비 받침으로 가는 거죠. 그게 남의 말이 아니라 바로 그 제 얘기들이라니까요. 제 얘기. 믿음에 굳게 서자. 그 뭐 다짐하고 뭐 기도한다고 앉으면요. 그 머릿속으로 스쳐가는 장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배신자는 저예요. 용감하자고 다짐하면 뭐합니까? 제일 비겁한 사람은 난데. 강건해라고요. 명령은 애초부터 그 불가능한 명령 아닙니까? 다 쓸어가지는 이 그 병약한 사람 데려다 놓고 앞에서 야 너 강건해야 돼. 어, 강해야 돼. 뭐 약해진 사람이 그 뭐 강하고 싶지 않아 갖고 뭐 처음부터 그래 약합니까? 그냥 약해져 있는 겁니다. 원래부터 약해 빠진 거죠. 저도 뭐 원래부터 약해 빠지게 태어난 것입니다. 마음도 약하지, 뭐 의지도 약하지, 건강도 약하지. 뭐 제 잘못이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그랬어요. 눈앞에서 너 강건해야 돼. 한다고 그 말, 뭐 내가 결심한다고 강해집니까? 잘해봐야, 뭐 애써봐야 작심삼일. 바울은 우리에게 작심삼일 되고 말 숙제를 던져준 것이 아닙니다. 뭐 누구는 그러대요. 뭐 작심삼일도 계속하면 된다고 3일 뒤에 또 작심하고 뭐 그런 그 말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시간상 이 본문을 쪼개서 읽지만 사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단숨에 읽었을 것 아니에요. 또 몇 달 뒤에는 이 고린도 후서까지 받아서 쭉 읽었겠죠. 그 전체 맥락에서 바울이 이런 권면을 던진 것에는 세상의 교훈과 정반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앞서 말한 내용 저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심으로 용감해진다거나 강해진다거나 믿음에 굳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을 겪을 따름입니다. 특히 그 아버지의 날을 맞아서 저는 이 아버지들의 심정을 생각해 봤는데요. 정말 이런 한계를 겪으며 살아가겠다 싶었습니다. 시나 린조라는 그 일본의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 작품 가운데 눈이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죽게 되자 아내와 친구들은 막 오열하며 슬퍼합니다. 아내는 듬직한 남편을 잃게 되었고 친구들은 소중한 이 죽마고우를 잃게 되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것도 제명에 죽지도 못하고 병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렇게 저승에 간 주인공은 그 이승에 남겨둔 그 사랑하는 아내와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신에게 간청을 합니다. 한 번만 세상에 갔다 올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다고. 한 번만 다녀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그 신도 참 그 어처구니 없는 신이지요. 정 보고 싶으면은 네 몸은 보내줄 수 없지만 눈만 갔다 오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의 눈깔, 그 눈알만 이 세상에 다시 오게 되죠. 몸은 저승에 두고 눈알만 이 이승에 온 이 주인공.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내와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숨을 거두기 전에 가슴이 찢어진 듯 이 온 세상을 다 잃은 듯 그토록 오열하던 아내는 막 딴 남자와 살림을 차려서 행복하게 막 잘 살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더하지요. 뭐 아이의 그리움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 주인공은 분개합니다. 너무도 화가 나서 이 다 쥐어 패버리고 싶지만 몸은 저 세상에 놔두고 눈깔만 왔으니 뭐 그럴 수도 없습니다. 시원하게 욕설이라고 해주고 싶은데 입도 없고 눈알만 있으니 뭐 그럴 수도 없지요. 그래서 세상에 다시 온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아버지들 이런 심정일 때 있지 않습니까? 마치 몸뚱이는 저 세상에 두고 이 땅에서는 눈알만 가지고 살아간다 싶을 때 있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보이지라도 않으면 뭐 모를 텐데요. 눈알만 있으니 또 보이기는 다 보여요.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부조리, 내 앞에 내가 당하는 억울함, 막 반칙, 막 다 보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몸뚱이가 없으니 주먹을 휘두를 수도 없고 입도 없어서 소리칠 수도 없습니다. 소위 사회생활 그런 것 아닙니까? 눈깔만 갖고 살아가는. 차라리 눈이라도 없어가 안 보이면 뭐 속이라도 편할 텐데 보이기는 또 다 보이니 성질은 성질 내로 나고 억울한 일, 뭐 야비한 일, 뭐 부당한 일 다 보여요. 뭐 어쩝니까? 내 몸뚱아리는 저승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가 처한 상황을 모르지 않습니다. 특히 이 시대의 아버지들의 곤란 모르지 않습니다. 눈깔만 있는데 어떻게 강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용감할 수 있습니까? 뭐 용감의 본들 뭐합니까? 눈알만 갖고 비웃음만 살 뿐이지. 그럼 대체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용감하라, 강건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란 말입니까? 눈알만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 아버지들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 바울은 매우 압축적으로 여기서는 대답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14절 말씀이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14절은 13절뿐만 아니라 앞선 이 바울의 모든 교훈을 포괄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이야말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늘 깨어있는 목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양들을 노리는 이 이리떼 앞에서 굳게 서서 용감하고 또 강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즉 용기와 강함에서 사랑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랑했기 때문에 용기와 강함이 우러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목격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실패하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용감해지자, 야 강해지자 아무리 다짐한들 곧장 실패하는 것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런 능력 자체는 없었거든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러한 명령은 실행 가능한 말씀이 됩니다. 영국 역사에 남을 비극적이고 수치스러운 사고가 났습니다. 이 그랜펠 타워죠. 영국 사회의 온갖 부조리가 드러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뭐 날이 눈만 뜨면 새로운 소식이 나와서 사람들을 붕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영국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던데 꼭 맞는 말이다 싶었습니다. 이 불법으로 개조했던 세월호처럼 속은 골았는데 이 껍데기만 꾸민 건물이었습니다. 그 작년 5월까지 900만 파운드, 뭐 한 130억 정도 되죠. 130억 정도 들여서 건물 겉에 이 클래딩이라고 붙이는 그 외양재만 붙여가지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공사만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주변에는 다 부자 동네니까 그 흉물스런 아파트 외관이라도 반짝이게 하고 싶었겠죠. 결국 그 130억 들인 그 클래딩 때문에 순식간에 불이 번진 것 아닙니까? 화재 경보 시스템 고쳐달라고 몇 번이나 민원을 넣었는데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거든요. 130억 들여서 껍데기 고치면서 화재 경보 시스템 손댈 생각 안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우리를 격분케 한 이유 중 하나가 이 골든타임 때 아이들에게 탈출하지 말고 배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라 한 여러 번 방송한 사실 아닙니까? 바다에 뛰어내기만 해도 살았을 것을. 이번에도 사람들을 길거리로 나오게 한 까닭 중 하나가 바로 이 스테이 푸드 아닙니까? 머물러 있으라. 화재 시 안내문에는 그 집안에서 불이 난 경우가 아니면 머물러 있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특히 이 히샴 라만 씨의 사연이 참 안타까웠는데요. 그 맞은편 아파트에 살고 있던 그 라만 씨의 엄마가 불이 완전히 번지기 전 그 한 2시간 전에 아들 라만 씨한테 전화해서 알려줍니다. 야, 네 살고 있는 집 아파트에 연기 올라오니까 빨리 나온나. 엄마한테 이 소리를 듣자마자 이 라만 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그때 경찰이 라만 씨에게 한 말. Stay put. 집안에 머물러 있어라. 엄마는 나오라고 하는데 라만 씨가 오히려 엄마한테 다시 전화해서 진정시키지. 아, 경찰이 Stay put 하라고 했다고. 결국 2시간 뒤에 건너편에서 엄마가 지켜보던 와중에 화염에 휩싸여 죽습니다. 아들이 불길에 휩싸인 모습을 본 엄마, 뭐 정신적 충격으로 지금 중태에 빠졌고요. 그의 누나 노하 씨가 거리로 뛰쳐나와 이 시위대에 합류해 있습니다. 엄마 말을 들었으면 살았을 것, 경찰 말 들어 참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런 일 앞에서 우리는 정말 무력함을 느낍니다. 정말 몸통은 없고 눈알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용감하라 할 수 있으며 강인하라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 속에도 용기와 강인함 있었습니다. 조그만 창문 틈새로 자기 아이를 던진 부모들이 있었지요. 뭐 여러 명 던졌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세 명이 살았습니다. 고층에서 아이를 던진 엄마는 Just save my child. Just save my child. 내 아이만 구해달라며 그냥 그저 드립다 밑에 있던 남자한테 던졌습니다. 아이만이로다 살리고자 했던 엄마의 대담함과 이 상관도 없는 아이를 위험을 무릅쓰고 받아낸 남자의 강인함. 인간에 대한 사랑에서 솟아난 힘입니다. 이 5층에서 던진 아이는 반대였어요. 이 아이를 던지기 망설이는 엄마를 갖다가 20살짜리 그 아가씨가 설득합니다. 그 이름이 패시라는 아가씨였는데 5층에 있는 엄마를 계속 설득시켰어요. 아주머니한테 던지세요.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 계속 처음에는 안 된다 하죠. No, I can't. No, I can't. 결국 이 엄마는 이 아가씨 믿고 아기를 던지고 이 아가씨는 아기를 받아냅니다. 엄마는 죽지요. 이런 행동은 평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 극에 달할 때 나오는 용기와 강인함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만 신자의 미덕을 발휘할 수 있는 뭐 것도 아니고 뭐 그때만 발휘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신자의 기본적인 자세를 언급한 것이지 위기 상황에서만 특별히 나타나는 초인적인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고린도후서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자세히 나타나지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즉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말씀, 약함을 인정하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내려놓을 때야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뭐 상대적으로 그 여자들은 좀 그 약한 점을 잘 인정하는 것 같아요. 뭐 남자들은 그렇지 못하지 좀 그 척합니다. 아는 척도 하고 뭐 강한 척도 하고 뭐 있는 척도 하고. 사실 그 제일 강해 보이는 사람이요 그 속이 제일 약한 사람입니다. 그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기 속에 두려움이 가득하니 뭐 강해 보이려 애쓰는 거지요. 뭐 북한의 이 김정은 같은 경우 봐도 뭐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중국 명나라 태조 그 주원장 막강한 장수였지요. 고아에서 고아로 이래 생활하고 이 탁발성으로 이래 빌어먹는 생활하다가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정말 그 신화와 같은 인물 아닙니까? 황제가 되고 나서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이 개국 공신들 숙청시켜버립니다. 이 개국 공신 살려두면 나라만 시끄럽게 만들고 자기 군가만 따지니 싹 축 숙청시켜버립니다. 세계 역사상 이 주원장만큼 그 개국 공신에 대한 숙청이 그 없습니다. 그 유례가 없습니다. 자기 오른팔이었던 그 서달까지 뭐 난중에는 죽여버리죠. 이 항고조 유방의 말, 그 토사구팽에서 얻은 아이디어였습니다. 내가 버리지 않으면 내가 버림받는다. 그러니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져서 외롭긴 했지만 뭐 본인은 그 뭐 암살도 당하지 않고 명대로 다 살고 죽지요. 뭐 우리는 역사를 아니까 말할 수 있죠. 근데 누가 제일 약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주원장 자신 아니었습니까? 겉으로야 그 시절 가장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것 같았지만 정작 제일 급적이는 자기 자신이었지요. 주원장뿐만이 아니라 권력자들 모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강인해 보이는데 속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은 자기 의지로 강인해질 수 없습니다. 괜히 애써봐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만 커져갑니다. 여기 대부분 애써본 사람들은 뭔가를 그 애써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이 애를 쓴 만큼 두려움도 커진다는 것. 그 시험 끝나고요. 제일 표정 밝은 애들 누군지 알아요? 바로 그 애써보지 않은 애들입니다. 이 시험을 위해 애써보지 않은 애들은 그냥 그저 밝습니다. 누구는 막 열심히 네가 준비하면은 너는 후회도 없고 뭐 걱정도 없을 거라 하는데요. 사실 그 애를 쓴 학생은 애쓴 만큼 잘 보고 나와도 두렵습니다. 야,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나. 애쓰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같이 커집니다. 여기 살아도 그만, 뭐 저기 살아도 그만이면요. 두려운 마음 없어요. 근데 아, 나는 여기 머물러야 된다. 나는 뭐 영국 아니면 안 된다. 여기서 자녀들 키우고 뭐 시민권도 받고 해야 된다. 마음 먹으려고 이 애쓰는 순간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야, 이거 안 되면 어쩌지? 뭐 어쩌지는 뭐지? 갈 곳이 없습니까? 뭐 가끔씩 그 구글 어스 같은 거 보면은 막 갈 곳 천지 아닙니까? 어떤 나라는 뭐 저는 막 지도만 봐도 설레요. 와, 저곳에 뭐가 있을까? 막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딸 자식 보는 순간 참아야 돼서 그렇지. 애를 쓰고 기를 쓰고 다들 해보셔서 잘 알지요. 그만큼 두려움도 커집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막 안 되면 어떡하나. 막 이번에는 승진해봐야지. 막 애쓰면 그 뭐 마음의 확신이 생깁니까? 아, 되겠다. 마음이 평안이 해지네. 두려움만 커지지요. 애쓰고 기 쓰며 살아가라는 것이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읽어내는 방식입니다. 우리 사회의 그 이력서의 문화죠. 이 사회의 스탠다드로 이 사람을 딱 찍어 놓은 것이 그 이력서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 이력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우리의 인격이나 뭐 개인적인 성격, 뭐 믿음, 가치관에 관심 없어요. 이력, 커리어, 관심이 있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지만요. 그 오늘 아버지의 날이니까 그 특히 그 남자들, 이런 문화에 매우 익숙합니다. 저도 그 지금 당장 그 클릭만 하면 제출할 수 있는 이력서만 여러 가지 버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카데믹한 버전도 있고요. 교회용 버전도 있고 뭐 출판사용 버전도 있고 영어 버전, 한글 버전, 뭐 10장짜리 풀 버전, 뭐 중간 버전, 매우 압축적인 뭐 2장짜리 버전도 있습니다. 그 이력서 특징이 뭐예요? 장점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성공의 경험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력서에 거짓말이 있으면 안 된다지요. 뭐 잠깐 속일 수는 있어도 나중에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말 그 나 자신입니까? 저는 그 제 이력서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누구지 이거? 내가 아닌데? 내가 아닌데 이거? 세상 어느 인간이 그 장점만 있고 성공의 경험만 있으며 주변 사람의 도움과 희생 없이 자수성가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은혜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지가 자수성가했다고 떠드는 사람 보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이력서에는 그런 게 하나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 자신에 대한 가장 큰 거짓말이죠. 내가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 헌신했던 주변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 아래 사람들과 이 내 동료들의 희생과 또한 나눔, 그런 것은 담겨있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이런 문화에 무척 익숙합니다. 좋게 말해서 그 뭐 자기 그 PR 시대라고 하죠. 저는 겁이 나는 게 그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할까봐. 아, 예수님, 내 좀 PR 좀 하겠습니다. 내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화에 익숙한 까닭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잡아먹히거든요. 내가 잡아먹혀요. 이 사회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사회, 교회도 아니고 천국은 더더군다나 아니지요. 내 약점 보이는 순간요, 내 목줄 움켜잡으려고 하는 인간 반드시 있습니다. 어딜 가나 있습니다. 간혹 교회에도 있더라고요. 그 목회자로서 참 고민이 될 때가 있는데,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정직한 모습으로 서로 나아가려는 소망이 있는데 뭐 때로는 그걸 갖고 목줄 잡으려고 하는 사람 볼 때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교회에서 뭐 정직한 예배가 드려질 수 없는 거죠. 이 사회에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약점 같은 거 함부로 보이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거 물고 늘어질락하는 그 인간들 만납니다. 그러니 남자들이 그 스트레스 받는 것 아닙니까? 나는 실제로 약한데 밖에서는 또 강한 척 해야지. 누나 같은 인생이라 갖고 내가 보고 아는 건 많은데 할 수 있는 건 없고 뭐 집에 가서 스트레스 풀지요. 신자들은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주시며 안식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속에서는 강한 척 하지 않아도 용감한 척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 주께서 그제서야 비로소 참된 용기와 강건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체험이 없으면 이 밖에서 종노릇하고 집안에서는 왕노릇하려 합니다. 그 밖에서 잭소리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 집안에서 큰 소리치는 사람이지요. 뭐 그래서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는 아무 소리 못하고 네 눈깔 같은 인생을 살다 온 사람이 교회는 만만하게 보고 막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 치고 막또 왕노릇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겁한 모습 아닙니까?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고 가장 추악한 모습이지. 집안에서 소리치면 뭐 여자들이 무서워갖고 가만히 있습니까? 뭐 더러워서 가만히 있지. 교회에서 뭐 소리치면 뭐 교인들이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막 불쌍해서 봐주는 거죠. 그래 막 여기서라도 막 왕노릇해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가정의 질서는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데 있습니다. 날 때부터 눈이 먼 상태로 태어난 자도 있었고 걷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들이 이들을 섬기고 걸을 수 있는 자들이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질서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강한 자가 약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들 그 얼마나 피곤합니까? 피곤하죠. 아버지 몇 없네 지금 그죠? 예. 피곤하죠. 안 피곤합니까? 뭐 저도 피곤해요. 집에서 이런 말 못하니까 막 여기서 할게요. 피곤한 티 내면 안 되니까. 아 뭐 약골로 찍히면요 상대는 내 목덜미 보고 들어옵니다. 강하게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 더 피곤합니다. 막상 내 약점 내려놓고 정직한 사랑으로 섬겨야 할 가정에서는 짜증내지요. 뭐 누구 빚대 사는 얘기가 아니라 뭐 제 얘기입니다. 이 강한 척하면 피곤합니다. 용감한 척하면요 오히려 겁이 더 많아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합니다. 무턱대고 애쓰는 우리는 병 만들게 됩니다. 두려움만 커지게 됩니다. 야 이거 이러면 어떡하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친구들을 보러 저승에서 눈깔만 온 자처럼 후회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 앞에 우리 그 명함 내밀 것 아니지요. 그럼 나의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강해질 것입니다. 나의 두려움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용감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피곤함과 연약한 믿음 정직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깨어서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특히 아버지들이 이력서의 문화에 병들지 않고 정직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남자답게 강건해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 아버지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약점 보이면 잡아먹히는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곤에 젖었고 재미없고 권태로운 일상을 버티고 있습니다. 용감하고 강해보려 애를 쓰지만 정작 겁이 많아지는 경험을 겪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일상이 되고 습관이 돼서 마치 오래 입은 옷장 편하지만 우리는 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허한 우리 마음을 주께서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고 남자답게 용감하고 강하게 살아가도록 힘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이 부모와 아내와 자녀들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